오늘 Q&A는 제목을 은혜란 무엇인가요? 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은혜.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죠? 은혜.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뜻도 모르고 은혜를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은혜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 교회 갔다가 이제 오면서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 은혜가 되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이제 핵심 진리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이 아마 들어보신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는 영어로 grace 이렇게 돼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니까 grace 자체가 170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gracious라고 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graciously라고 하는 부사까지 다 따져보면 2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grace, 은혜, 은혜로운, 뭐 은혜스럽게 뭐 이런 것 말이 성경 전체에 한 200번 나옵니다. 자, 성경 가서 어떠한 단어가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시려고 할 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해당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처음 나오냐?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에서 처음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죄악이 개역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관영함으로 막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 8절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사람이 얼마였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노아의 그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가 아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1000년쯤 지나서 이제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의 생애 600번째 해에 홍수가 내렸으니까 아담 이후로 한 1600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모르긴 해도 뭐 5억, 10억의 그런 인구가 그 땅에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식구 총몇 명이에요? 8명만 구원받았거든요. 그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 사건을 표현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처음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은혜가 대충 뭐구나 이거 대충 여러분이 막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22장. 22장의 맨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예. 그 2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절에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시작하면서 은혜가 나오고 성경의 맨 끝에 지금 은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은혜는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약 정리를 하면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거저 베풀어 주는 호의를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무언가 뭐 학식도 많고 정말 재산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이 누가 너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사랑, 호의를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거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도 거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 그 부요함은 성경은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이온 우주 공간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시점이 이제 오게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공간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표현된 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거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33년 동안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부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세상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와 같은 부요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뭐한 달이고 이제 있으면은 죽음의 공포 극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와요. 그 책의 핵심 요지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열심히 다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세상의 종교와 달리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시스템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 그런 것 없이, 행위가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기독교도 한낱 종교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 안에 구원 방정식이 들어 있어요. 그 구원 방정식은 대개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의 선행이 있고 우리의 악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죽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시소 저울 위에 악행과 선행을 절대자가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달아서 선행이 많아서 이렇게 기울어져요. 악행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극락에 가든지, 뭐, 천국에 가든지, 뭐, 열반에 가든지 하여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악행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거를 상쇄시키고 그러고도 남을 만한 공덕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세상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거 완전히 딴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부자냐, 그렇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지식이 많으냐, 아니면 정권을 많이 소유했는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과 그 영생이란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한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해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100%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선물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매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매정하게 얘기하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요만큼도 일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니, 요만큼도 일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는 요만큼도 일조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는 은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일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고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영어로 기록된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영어로 기록된 거 아니죠? 우리말로 기록된 거죠? 그럼 그거 읽으시면 그게 이해가 제대로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칭의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냐? 행위로 된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의롭게 된거 사실입니까? 예. 그 3절, 어떻게 하니까 의롭게 됐다 그래요? 믿으니까 의롭게 됐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그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2절에 분명히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3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니, 이두 개를 컴바인해서 논술을 하라 그러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은,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게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씨가 하늘의 별들까지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거기에 아무런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행위를 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는 영어로 가서 보면 ungodly,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직장에 다닙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삼성이라는 이런 직장에 이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더니 사장님이 500만 원을 월급을 줬습니다. 여러분, 보수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열심히 한달 동안 일했더니 500만 원을 줬어요. 보수의 은혜요. 그럼 보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한달 되면 빚 주시오. 그러고선 500만 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고 더럽게 지내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바로 이런 선물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가서 보니까, 로마서 11장 6절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역성경은 반 잘라서 반은 안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읽습니다. 제가. 올바른 성경에 있는 대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99% 하고 제가 거기다 1% 일조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면 100% 은혜가 돼야지. 거기다 뭐 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100% 은혜든지 100% 행위든지 둘중 하나지. 두개 중에 뭐 하나 이렇게 대충 섞어 갖고 90대 10, 99대 1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시스템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100% 행위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100% 은혜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돼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의롭다고 칭해주신 칭의, 우리를 자녀로, 특별히 아들로 삼아주시는 양자 삼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99%에다가 내거 1%, 이 생각이 자꾸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아주 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느냐?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불교도나 아니면 천주교도보다 선행이 작으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무슨 뭐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누가 가장 많이 선행을 해요? 불교도나 천주교 이런 사람들 많이 가서 선행하는데 교회나 이렇게 다닌 사람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니 이런 선행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텐데 아니 당신들은 지금 선행하는 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예. 선행을 해야 구원 받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지금 맞습니다. 제가 죄가 많습니다. 선행이 많지 못합니다. 그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뛰어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아, 저러고도 어떻게 구원받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홀리라고 해요. 홀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구분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과 나머지 창조 세상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류가 다르요. 이 분류가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 사람하고 개미는 좀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사람하고 개미. 그렇죠? 자, 한번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류가 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라고 일을 해도 개미가 죽으라고 일을 해봐야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듯이 죽으라고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개미들이 사는 동네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한번 무너져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커다란 다리가 개미들 사는 동네에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해도 개미가 그 다리 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개미가 뭐 수억 마리든 수천억 마리든 죽을 때까지든 영원 무궁토록 해도 그 다리를 어떻게 치워요? 못 치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영원토록 해도 치울 수 없는 그런 죄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뭐 잘한다고 떠드는 거, 지식, 명예, 권세, 그렇죠? 이런 모든 거, 뭐 105층짜리 제가 며칠 전에 잠실에 갈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뭐 롯데월드인가 하는 걸 가서 봤어요. 처음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냥 빌딩 이렇게 서 있는데 이야 저런 게 다 있구나. 근데 그런 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수천 개 지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누더기 아시죠?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쌓아놓는 선행과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바마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시진핑이든 아시겠죠? 교황이든 심지어 여기서 있는 목사든 아무리 훌륭 뭐 마더테라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아지가 밖에서 놀다가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갈비뼈를 하나 발견해. 거기 보니까 심줄도 달려있고 지저분한 건데, 그렇죠? 강아지가 그걸 보니까 너무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좋아해요. 갈비뼈 이렇게 해서 빨고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거기 있는 이제 살조각이 많은 거 뭐 심줄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침이 꿀꺽 넘어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갈비뼈를 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걸 끌고 이제 집에 가서 주인이 자는 안방에다 고이 이제 모셔놓은 거예요.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강아지가 칭찬을 얻기 위해서 주인을 끌고 그러고서 가서 안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놓여 있어요? 그냥 지저분한 갈비뼈가 지금 거기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라 해요? 이것 좀 먹으라고. 강아지가 지금 이것 좀 한번 드시라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강아지에게 그냥 어디 침이 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놀라운 보물이지만, 주인에게는 지저분해서 이거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지저분한 뼈 조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그렇지? 이 지저분한 걸왜 갖고 왔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네게 원하는 건단한 가지다. 그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준 이런 좋은 집, 정원, 그렇죠? 공기, 내가 매일같이 주는 이런 밥, 물, 이런 거 먹고, 마음대로 즐겁게 내 앞에서 노는 거. 나는 오직 그거 하나만 원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 키우는 주인.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뭐 하겠다고 그러게 한 것이, 여기 주인이 그 뼈조각 보고 한그 말,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이런 건 더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아이들은 이런 걸잘 이해를 해요.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1,000원 이렇게 주고 사탕 사 먹으라고 하면 빨리 내라고 사 먹어요. 어른들은 1,000원 딱 주면 왜 줍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40년, 50년 사는 동안에 공짜라는 건 없거든요. 특히 30세 넘어서부터 직장 생활하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해야. 그래야 돈을 받는 시스템에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준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은혜를 거저받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명과 필수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공짜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공기. 그렇죠? 이거 돈 내고 사 먹는 사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빌 게이츠도 다 공짜로 먹는 겁니다. 물도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 햇빛이 10분만 쬐지 않으면 이 지구가 다 얼어붙어요. 저 햇빛 돈 내고 이렇게 받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사는 이 사람의 삶이 70년, 80년 정도 되는데 이 70년, 80년 정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거기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 공짜로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짜로 얻는 거예요. 집이나 옷이나 이런 거는 다돈 내고 하는, 그거는 조금 더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되고, 이런 거 있죠. 차도 조금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되고, 생명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핸드폰, 아, 없어도 살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것들은 돈을 내고 사야 돼요, 반드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 있는 모든 것은 다 공짜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생명, 이거를 돈 내고 살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저 받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피를 흘리고, 그렇죠? 지옥의 정죄를 다 맛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거저 받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건 다 이해가 됐는데요. 그 예수님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구원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럼 아예 구원받지 말아야 죄를 또 지을 텐데, 분명히 지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도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구원을 하나님이 유지해주는 그 이유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유지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유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지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빳빳하게 해서 아주 곧바른 그런 삶을 살때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은 죽어서 시체가 될때 가능한 거예요. 시체 돼봐야 빳빳하게 해서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돼서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빳빳하게 되기 전에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모든 걸좀 깨끗이 정돈하고 깨끗한 그런 삶은, 그때 죽으면 깨끗한 삶이 나와요. 그때 가서 믿으려고 그러면 심히 늦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버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 다 내버리고 어떻게 지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죄를 자꾸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내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남에게 가서 구원이 뭐고,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뭐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설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선물이에요.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고 지옥의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땅에 묻혔다가, 그렇죠. 죽으셨다가,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저절로 구원받겠네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요. 우리 여기 유형제님 다 아이들을 키워요. 아이에게 10만 원딱 주면서, 자, 선물이니까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지금 주는데, 아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안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다 만들어 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죄 문제를 예수님이 100%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제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해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죽었는데 구원은, 예, 그 구원의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빠가 10만 원줄때 감사합니다. 10만 원 받아고, 예, 가서 자기 일하는 그 아들만 10만 원의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습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결코 그 사람에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항상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가서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하고 믿고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건 내가 해야 그렇게 돼야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럼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휴, 이거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저 그냥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보통 어느 파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 로마서 6장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과거의 죄 가운데 파묻어서 과거의 죄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시면 행위, 구원받기 전의 행위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이거 하나님 신뢰하는 건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고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받은 선물은 뭐예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내 행위가 요만큼도 일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워크맨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워커,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작품을 만들 때는 작품을 만드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람도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누구에게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어우 저 형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판단하는 건 본인이 마음대로도 있지만 아, 저 형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그 예수님의 인품의 그 성격의 변화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목사가 있으면 목사는 유심히 보고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잘 전달해서 구원 받도록 이 사람 유도를 해야 될 책임이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좀 해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고 여러분도 잘 판단해서 남편이 누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잘 설득을 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행위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또 없지만 뭐 주차장도 있고 그러면 주차장도 좀 와서 쓰라 그러고 그렇죠? 어려운 일 주변에 있다 그러면 가서 돕기도 하고 우리가 요 아래층에 뿌리 요양병원이 있어요. 뿌리 요양병원이 우리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뿌리 요양병원에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받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틀이고 3일이고 와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서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 빌딩 다 찾아봐도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 당장 빌려주라 그래라. 무료로 드려라 그래라. 무료로. 그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주장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상하게 간판 들고 올고 저 옥상에 올라가면 그냥 다 쳐부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보통 고통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니까 뭐라 그래. 마음대로 우리 11층에 와서 마음대로 설치하고 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렇죠? 부모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그래야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교회 다닌 사람 보니까 교회 못 가겠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난 교회 안 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대상이 되면 한번 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는 일마다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안 되겠군.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그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그런 평판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을 하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럼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근데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 몸 안에 누가 들어오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세요. 그럼 성전으로 삼, 성전은 거룩한 데죠? 그럼 우리 가운데서 거룩함이 나와야죠? 거룩한 말이 나와야죠?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행위가 죽을 때까지 날이 가면서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정상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어떤 자매님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길래 잠깐 답을 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개혁성경에 가서 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서워서 매일 교회 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어떻게 되지, 영어로? Wal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Walk out. 여러분, walk을 일을 하는데 와우시니까 밖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밖으로 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이번엔 walk in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 행하시는 것을 밖으로 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구원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 설명했으면 남들에게도 설명하실 수 있겠죠? 예. 있으리라고 믿고 이 노트도 다시 한번 올리니까 가셔서 다시 한번 좀 읽으시고 내가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는가.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쓰고 남들에게도 정확한 것을 가르쳐서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거저 준다는 복음. 거저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거저 구원받게 해준다는 그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한 겁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